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7일 밤 주요 전선에서 공격을 시작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즈 신문은 우크라이나군이 오랫동안 공언했던 공세에 나섰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공세는 남부 카우카댐 파괴로 헤르손주 지역의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군 장교를 포함한 익명의 우크라이나 군인 4명을 인용해서 서방에서 지원받은 무기로 무장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훈련을 받은 특수공격부대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로 진격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동부 및 남부전선에 걸친 우크라이나 군 부대의 발레리 쉐르샨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포리자 지역에서 더 많은 활동을 확인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여전히 방어 작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일 우크라이나 남부 카우카댐 파괴에 따른 피해 복구와 구조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통해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즉각 구조활동에 참여하고 러시아군이 점령한 헤르손 지역 주민들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주민들이 물과 식량, 의료 지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될지 파악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 상황은 절대적으로 재앙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렉산드르 프로쿠딘 헤르손 주지사는 카우카댐 파괴로 헤르손 지역 약 6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물에 잠겼다며 8일 아침 현재 이 지역 평균 홍수 수위는 5.61m라고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또 러시아의 계속되는 폭격에도 홍수 지역에서 대피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8일 오전 현재 약 2,000명이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는 우크라이나 카우카댐 파괴가 전 세계 식량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르틴 프리크 세계식량계획 베를린 사무수장은 7일 독일 DPA 통신에 대규모 홍수가 새로 심은 곡물들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이들 곡물에 의존하는 전 세계 3억 4,500만 명의 굶주린 이들의 희망도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남부 드니프로강에 있는 카우카댐이 지난 5일 파괴되면서 해당 지역 일대에 광범위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농업부는 드니프로강 북쪽 약 1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농업부는 또 우크라이나 남부 경작지들이 내년에 사막으로 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국방장관들이 3자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7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프랑스 국방장관 그리고 벤 윌리스 영국 국방장관이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79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프랑스 바이유에서 지난 6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세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굳건한 약속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지속적인 안보 지원 제공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세 장관이 다음 달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우선순위와 이란의 악의적 활동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군 항공기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대거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7일 트위터를 통해 현지 시각 8일 오전 5시 이후 젠 11, 젠 16, 홍 6 공중급유기인 윈여우 20과 공중조기 경보기 등 중국 군 항공기 37대가 타이완 남서쪽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항공기 중 일부는 타이완 동남부를 거쳐 서태평양을 가로질러 비행해 공중정찰과 장거리 비행훈련을 실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타이완 공군은 자체 정보감시 정찰 체계를 통해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함정을 출동시키고 지상발사 미사일 체계에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중국 국방부는 이번 사안에 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심현지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북한의 전례 없는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도발적인 행동의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5년 만에 개정된 안보 전략에서 종전선언을 빼고 북핵 최우선 위협을 명시했습니다. 백악관의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북한 문제를 중국과의 주요 협력 대상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미중 간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서 최근 위성발사 등 전례 없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도발적인 행동의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는 6일 북한의 최근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언급하며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이날 IAEA 정기이사회 북한 핵안전조치 적용 관련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지난해 초부터 11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모두 86차례라는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또 북한이 올해 4월 13일에는 새로운 유형의 고체 연료형 ICBM을 발사했으며 바로 지난주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우주 발사체 발사를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일부 미사일 발사와 군사 활동을 전술핵무기 사용을 위한 시험 발사라고 규정했고 북한 매체는 지도자가 전술핵무기 옆에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 정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북한은 또한 새로운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는 7번째 핵실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와 국제사회는 새 핵실험을 심각한 도발이자 영내와 세계의 안보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뻔뻔한 위협에 둔감해져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내 협력국, 동맹국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국제적 대응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이어 4월 26일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신호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이 선언이 미한 동맹의 힘과 역내 안보와 국제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를 통하거나 직접, 구두,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왔고 인도주의적 협력과 코로나19 관련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했으며 역내 안보 상황에 대응해 양측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음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며 관여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홀게이트 대사는 말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회원국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해 북한도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추가 도발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4월 13일 고체 연료 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와 순항미사일 발사는 국제와 지역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3월 28일 북한의 전술핵무기로 추정되는 무기 공개와 영변핵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계속되는 활동 징후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더욱 높인다며 북한의 행동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핵실험을 금지하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 탄도미사일과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즉각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 지위 또는 그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갖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핵무기 시험을 실시하지 말고 모든 유형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며 불안정을 초래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즉시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비핵국으로서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IAEA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하며 추가 의정서를 발효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를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이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물품 또는 정보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일 시작된 이번 IAEA 정기이사회는 9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 핵 문제와 함께 북한 핵 안전조치 이행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탈퇴했고 2009년부터 IAEA 안전조치 활동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IAEA는 현재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의 핵활동을 간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7일 북한의 불법 행동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베단테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해 미국 정부가 취한 조치의 성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권 침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 등 북한이 취한 모든 악의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ot hesitated to take action as it relates to any of the malign and destabilizing actions that the DPRK has taken.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 양자와 삼자 방식으로 긴밀히 조율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북한 사이버 위협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지난해 사이버 공간에서 6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를 훔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훔친 자금으로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이 국제해사기구 IMO가 자국을 겨냥해 채택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불법 행위에 책임을 전가하고 사전 통보 없이 재차 도발을 예고하며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IMO 결의는 북한이 국제 항행과 선원의 안전 등 관련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한반도와 영내 평화는 물론이고 국제 항행과 선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소위 위성 명목 발사를 철회하고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오늘 담화를 통해 국제해사기구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공화국 결의를 규탄 배격하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런 자국 입장을 IMO 공식 문건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정부가 전임 정부의 안보 기조와 대조되는 내용의 새 국가안보전략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새 전략서는 가치를 공유한 동맹 세력과의 안보 역량 결집을 통해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힘으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의 골격을 담은 최상위 지침서인 국가안보 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3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지난 2018년 문재인 전임 정부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한 국가안보 전략을 펴낸 이후 5년 만에 개정입니다. 새 전략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접근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최우선시했던 전임 정부와 달리 미한 동맹과 미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전략서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략서엔 북핵 위협에 대한 별다른 기술 없이 당시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만 소개했습니다. 새 전략서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주요 단계로 삼았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과 주요 동맹세력, 안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놓고 한반도 문제로 접근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북핵 대응 전략은 전임 정부의 기조와는 대조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종전선언 이런 정치적인 차원에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접근에서 그런 접근은 북한이 호응해 오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보다는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요구하는 비핵화를 앞에 내세워서 북한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면 그다음에 뭐 담대형 구상이라든지 이런 대화 협력 외교를 통한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전략서 서문에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은 자유와 연대 정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압도적인 힘을 과시하는 것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방안이고 또 이전 정부와 다른 그런 지속가능한 대화의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한국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북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이던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지금은 북한이 단순한 핵 보유를 넘어 고도화된 위협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안보 전략이 크게 바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까지 보여주고 실제 선제적으로 핵 사용 가능성 시나리오까지 제시를 하면서 이제 과연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지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게 되는 즉 이제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력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정책이 변하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새 전략서는 대외 관계에서도 전임 정부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 관련 부분이 두드러졌습니다. 새 전략서는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며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를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미래지향적 관계에 방점을 둔 표현을 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략서에서 기술됐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문구는 빠졌습니다. 미한 관계에 대해선 미한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구현한다고 서술했습니다. 미한일 삼각공조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는 관련 내용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반면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수준으로 협력을 제고한다는 원칙 아래 북한 도발에 대응한 안보협력 강화, 경제안보 대화 추진,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확대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들을 열거했습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추구했지만 현 정부는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새 전략서는 또 전임 정부와 달리 중국과 일본의 기술 순서를 중1에서 1중으로 바꿔 표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해진 법칙은 없지만 헌법과 자유의 가치 지향점에 있어서 조금 더 한국과 가까운 나라를 먼저 배치하는 것이 기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윤석열 정부의 북핵 문제 접근법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인식하는 주변국 관계와 윤석열 정부가 인식하는 주변국 관계는 다르다. 결국 한미, 한미일, 또 유럽, 나토 같은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이 윤석열 정부의 방점이라고 보면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에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의 가능성도 충분히 더 열어두는 이런 차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새 전략서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이 북한 비핵화 문제 해법으로 유효하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담대한 구상 제안 1년이 다 되도록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략서는 이럴 때일수록 긴 호흡으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올바른 남북관계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백악관 고위관리가 북한 문제를 중국과의 주요 협력 대상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중국이 제기하는 역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미중 간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의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7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우려스럽고 도발적이며 큰 불안을 야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our goal is to communicate together.
캠벨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우리의 목표는 현재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기존 체제 운영에 도전하기 위해 고안된 도발이나 조치에 맞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함께 소통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후변화와 펜타닐 또는 북한과 같은 역내 안보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측과 책임감 있게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북한 문제 해결 역시 중국과의 주요 협력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그러나 중국이 최근 아시아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추진된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거부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중국은 오판을 피하고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와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미국과의 가장 기본적인 협의의 장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find like at Shangri-La.
캠벨 조정관은 이런 상황에서 인도 태평양의 거의 모든 국가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에서의 활동 등 최근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미국과 역내 국가들이 중국 문제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건설적으로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은 중국에 대한 봉쇄가 아니라 우리의 운영체제를 보호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런 측면에서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매우 중요했다면서 한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해 공동의 가치를 강조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Thought that the meetings in Hiroshima were important. And I thought, you know, there were a lot of different things that happened.
G7 우방국 중 하나인 한국과 인도가 그룹에 합류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방문하는 등 다양한 일들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G7 공동 성명을 통해 도출된 참여국들의 공동 목표의 수준은 매우 대단했다면서 인도태평양에서의 기회와 중국의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 등에 대한 미국과 유럽, 인도태평양 국가 간 견해 일치는 과거에 보지 못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유럽이 모두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 지역이 서로 다른 지역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 것이 이번 G7 정상회의의 만족스러운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한국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초당적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가 출범했습니다. 2003년 하원에서 처음 코리아 코커스가 결성된 지 20년 만에 상원에서도 이 같은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주은 기자입니다.
미 상원 의원들이 올해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목적의 코리아 코커스를 결성했습니다. 코리아 코커스를 출범하는 민주당의 존우수프 의원과 브라이언 샤츤 의원,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과 토드영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존우수프 상원 의원실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주 상원 코리아 코커스가 출범했다며 이 코커스는 미한 양국 간의 경제, 안보, 문화, 과학 정유대를 심화하는 정책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소프 상원 의원은 최근 현대차 그룹과 LG에너지 솔루션 등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주의 설리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포함해 미한 양국의 공통된 국가 및 에너지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70년 동맹을 심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은 물론 알래스카주의 강력하고 애국적인 한인사회와 함께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와이주의 샤츠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라며 우리가 이 초당적인 코커스를 출범하고 미한 관계 강화에 전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디애나주의 영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 코커스는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상호 안보와 경제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보존에 대한 미한 협력을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하원에서는 2003년 코리아 코커스가 만들어졌고 현재 10여 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데 대해 미국과 일본 등 각국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한국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협력을 기대했고 일본은 안보리에서 미한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대니엘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6일 트위터에 한국의 유엔 안보리 선출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공유하는 가치와 목표를 위해 또 하나의 다자기구에서 한국 외교부와 협력하길 기대한다며 같이 갑시다라는 미한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문구를 인용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도 트위터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축하한다며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파트너이자 동맹국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6일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투표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남아메리카의 가이아나와 함께 내년부터 2025년까지 2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뽑혔습니다. 미국 외에도 영국, 덴마크, 뉴질랜드, 포르투갈 등 한국 주재 각국 대사들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북한 주재 대사를 역임한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도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이 2024년에서 20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안보리에서 긴밀한 한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벤 올링 주한 덴마크 대사는 한국이 2024-2025년 안보리에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적합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덴마크는 2025-2026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도전한다며 그곳에서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던 베넷 주한 뉴질랜드 대사는 7일 트위터에 한국의 큰 성과를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양국의 중요한 국제 현안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즈 파투 주한 포르투갈 대사도 한국이 2024-2025년 임기에 UN 안전보장이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이 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한국과 함께 알제리, 시에라리온, 가이아나, 슬로베니아가 안보리에 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긴밀한 의사소통과 함께 깊은 대화를 통해 안보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안보리 리지국에 가입하는것から 라치각 미사일을 含む 北朝鮮への 대응을 始め 안보리における 日米間の 連携を 一層
마스노 장관은 특히 납치, 핵, 미사일 등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안보리에서 미한일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한국뿐 아니라 함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5개 나라 모두에 보내는 축하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에 5개 나라의 선출을 축하하며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타협하지 않고 지지할 것을 믿는다며 우크라이나는 침략자가 설 자리가 없도록 안보리를 개혁하기 위해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유럽, 세계의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 이행에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세프 보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다섯 나라를 축하하며 함께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유엔 헌장을 지키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 튀르키예, 리투아니아, 알바니아, 몰디브, 케냐, 루안다 등 세계 각국 외교관들이 한국 등 다섯 나라의 안보리 진출을 축하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북한이 국경 봉쇄 조치를 해제할 경우 중국이 탈북민을 대거 강제 북송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민주공화양당의 초당적 협력체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는 13일 하원 사무실 건물에서 열리는 이번 청문회의 주제는 탈북민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강제 송환에 임박한 위험입니다. 미국 측 증인으로는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와 탈북민 구출단체 링크의 한하송 대표가 출석합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정훈 전 북한 인권국제협력대사와 인권조사단체 전한기정이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이 참석합니다. 위원회는 청문회의 의제에 대해 중국 내 현지 상황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바뀐 탈북 양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탈북민에 관한 전문가들과 미국과 한국의 전직 외교관들이 중국 내에서 망명을 모색하는 사람들의 경험 그리고 대규모 송환 노력과 그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를 줄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증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북중 국경 인근 수용소에 2천 명에 가까운 탈북민들이 억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행한 국경 봉쇄 조치를 해제하면 이 난민들은 망명 신청자를 보호해야 하는 중국 정부의 국제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강제 송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 성폭행, 강제 낙태, 강제 노동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처형을 경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대규모 송환은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적 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이르면 올여름 국경을 다시 열기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이는 이 문제의 시급성과 미국민 동맹국들이 행동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2000년 의회가 중국 내 인권 실태 등을 모니터하기 위해 설립한 초당적 기구입니다. 상원의원 3명, 하원의원 9명과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유럽연합 회원국 내 운항이 엄격히 제한되는 항공사로 재지정됐습니다. 국제안전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2010년 이후 14년 연속 이 같은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 고려항공의 영내 운항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 개정한 EU 항공안전 목록을 공개하고 북한 고려항공의 경우 러시아제 TU-204 기종 여객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 항공기의 역내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U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의 국제적 안전 기준을 토대로 매년 두 차례 EU 항공안전 목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2010년부터 14년 연속 이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EU는 2006년 고려항공을 전면 운항 금지 항공사 명단에 올렸다가 2010년 3월 북한이 러시아에서 TU-204 여객기 2대를 도입하자 엄격한 제한 아래 EU 상공을 비행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다만 고려항공이 실제로 EU 국가를 운항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북한 국적 항공기는 지난 2016년 5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EU의 대북 독자 제재에 따라 EU 상공을 비행하거나 이착륙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고려항공은 10여 대의 여객기와 수송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안전 문제로 인해 EU 이외 다른 나라에서도 운항에 제약이 따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직전까지 고려항공이 취항했던 중국의 경우 고려항공의 AN-148과 TU-204 기종 각각 2대씩 모두 4대의 여객기에 대해서만 자국 운항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항공은 중국과 러시아 노선에 이들 항공기를 번갈아 투입하곤 했습니다. 고려항공은 국제사회 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5년까지만 해도 6개 나라 10개 안팎의 도시에 취항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고려항공의 착륙을 전격 금지하고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면서 고려항공의 해외 취항지는 중국과 러시아 단 2개 나라로 줄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유명 암호화폐 지갑에서 대규모 자금을 탈취한 사건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금 추적 결과 과거 라자루스의 자금 세탁 수법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탈중앙형 암호화폐 지갑인 아토믹 월렛에서 해킹을 통해 암호화폐 자산을 대거 탈취한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일립틱이 밝혔습니다. 앞서 아토믹 월렛 측은 지난 3일 최소 3,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을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일립틱 관계자는 7일 이번 사건의 배후를 특정할 수 있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일립틱의 분석은 아토믹 월렛 사용자들이 겪은 암호화폐 자산 절도가 북한 라자루스의 소행임을 시사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일립틱은 지난 5일 자체 조사팀이 아토믹 월렛에서 탈취된 자금이 북한 해커들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믹서 플랫폼 신바드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해킹의 배후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일립틱은 이날 새롭게 공개한 분석 결과를 통해 다수의 피해 지갑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도난당한 자금을 추적하고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립틱은 라자루스가 해킹의 배후에 있다는 증거로 도난당한 암호화폐 자산의 세탁 경로가 라자루스 그룹이 과거 해킹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해 사용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탈취된 자산이 신바드의 믹서를 포함한 특정 서비스를 통해 세탁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과거 라자루스 그룹이 해킹 수익금을 세탁하는데도 사용됐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토믹 월렛의 탈취 자금이 이동한 믹서 신바드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블렌더의 변형 버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발생한 1억 달러 규모의 호라이즌 브릿지 암호화폐 탈취 사건 이후 북한이 저지른 최대 규모 암호화폐 도난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신미국 안보센터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은 7일 VOA에 북한이 제재 회피 수단의 다변화를 위해 계속 새로운 창구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북한처럼 재원이 한정된 나라가 특정한 제재 회피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이는 분명 북한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기술을 제공하거나 이런 기술을 이용하는 불법 행위자들을 계속 표적으로 삼아야 하며 믹서 제재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믹서는 암호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재분배하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암호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과 중국, 이란, 러시아가 계속 미국의 최대 사이버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미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 회계감사원의 마리솔 크루즈카인 정보기술 사이버 안보 담당 국장은 7일 하원 천연자원위원회의 감독조사 소위원회가 사이버 안보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미 정보당국의 2023년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크루즈카인 국장은 이들 국가는 해상 석유와 가스 생산을 지원하는 시설 그리고 자산 등 주요 기반 시설의 운영을 교란할 수 있는 사이버 행동에 착수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공격들은 이런 위협 행위자들이 중요 기반 시설과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보당국은 지난 3월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 사이버 프로그램에 대해 정교하고 민첩한 스파이 행위와 사이버 범죄, 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미국 내 일부 주요 기반 시설망을 일시적이고 제한된 수준으로 교란하고 기업망을 방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척이 추가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깃발을 바꿔달면서 올해 북한이 취득한 중국 선박은 모두 13척이 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선적 선박 세척이 새롭게 북한 선박으로 등록됐습니다. BOA가 7일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날까지 없었던 설경호와 해연 8호, 은하수호가 북한 선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선박 세척은 모두 북한 선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중국 선적이었습니다. 2004년 11월 건조된 설경호는 건조 이후 17년간 중국 선박 텐장 168호로 운영되다가 2021년 9월 후이양 168호가 됐습니다. 그러다 올해 5월 10일자로 설경호가 됐고 이달 7일 GISIS에 북한 선적의 설경호로 공식 등재된 것입니다. 2005년식인 해연 8호 역시 이전까지는 중국 선박 헝성 29호였고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 운항을 시작한 은하수호도 직전까진 중국 선적의 원퉁호였습니다. 해연 8호와 은하수호도 각각 올해 4월과 3월부터 북한 선박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정보가 최근 GISIS 자료에 갱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위장회사를 동원해 중국 중고선박을 구매해 공해상 선박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동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BOA는 GISIS 자료를 조회해 올해 중국 선박 10척이 북한 깃발을 달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선적 선박이던 향산호가 올해 1월 북한 선적으로 등록됐으며 2월엔 태자봉과 금강 1호가, 3월엔 송림 9호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습니다. 또 4월엔 태령 3호와 덕성호, 황룡산호, 대동문 1호가 북한 깃발을 달았고 이달에는 송림 5호와 모란봉 7호가 새 북한 선박으로 GISIS에 공식 등록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추가된 3척을 포함해 올해 북한은 모두 13척의 중국 중고선박에 자국 깃발을 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락원 1호 등 총 6척의 신규 선박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작년보다 2배 많은 선박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꾼 것입니다. 이들 13척은 모두 중국 선박이었다는 점 외에 과거 해외 운항 기록이 없는 1000톤에서 6000톤 사이의 소형 혹은 중형 선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타이완과 한국 소유 선박이 북한 선박이 된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모두 중국 선박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자국 선박이 북한에 매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례로 한국 정부는 한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탈바꿈하는 경우가 최근 몇 년간 빈번해지면서 지난해 말 한국 외항선사 보안 담당자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 계도를 실시하는 등 방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관련 노력을 기울였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뷰이는 미 국무부와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중국 정부의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번 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지난달 15일 북한의 중고 선박 취득과 관련한 뷰이의 이메일 질의에 앞선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선박 취득에 관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한으로의 선박 이전 문제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조사할 것이고 그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차량과 병력이 일제히 철수한 것으로 관측됐던 북한 열병식 훈련장에서 다시 병력 대열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플래닛랩스가 이달 3일과 5일 북한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훈련장 중심부 길목 곳곳에 무리를 이룬 병력 대열이 보입니다. 이 중 일부 대열은 정사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과거 열병식 훈련 때 포착된 병력의 도열 장면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다만 대열의 수가 3개에서 4개라는 점에서 북한이 실제 열병식 훈련에 나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난달까지 차량 50대에서 100대가 주차돼 있던 북서쪽 공터는 여전히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지난달 14일 열병식 훈련장에 북서쪽 공터에 주차된 차량을 포착했으며 이후 VOA는 지난달 19일 차량과 별도로 병력 대열로 추정되는 점 형태의 무리 4개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올해 7월 전승절을 앞두고 열병식 준비에 나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22일을 전후한 시점부터 열병식 훈련장에 주차된 차량이 모두 사라지고 병력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과거 북한은 소규모 차량과 병력을 동원한 뒤 이를 점차 늘리는 방식으로 열병식 훈련을 진행했는데 이와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북한의 열병식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런 평가에 대체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소형화보다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정확도가 중요한데 북한은 아직 이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리 하이논엔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의 평가와 관련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하이논엔 특별연구원은 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히 소형화를 위해 광범위한 실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한다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We have also to keep in mind that the miniaturization may not require extensive testing as India and Pakistan have demonstrated.
인도와 파키스탄이 1998년 제한적인 실험만으로 소형화 기술을 입증했으며 핵물질 없이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소형 핵무기를 설계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그렇게 못하리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논엔 연구원은 이어 북한은 2022년과 23년 동안 점점 더 적은 실패 속에 미사일 능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상태는 불분명하지만 이들 미사일도 진전을 보이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이논엔 연구원은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모의 탑재체로 실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일부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엔 그러한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단거리 미사일의 비행과 귀하는 ICBM보다 스트레스가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마이크 터너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은 4일 미 ABC 방송 시사 프로그램 디스 위크에 출연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사실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ell, I think this is what we believe. Right now,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capability to be able to hit the United States, to be able to hit New York City itself.
북한은 미국을 타격하고 뉴욕시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밤 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5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수년 동안 북한이 ICBM과 다른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고 성공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U.S. has assessed for years that North Korea is capable of, you know, mounting and successfully delivering nuclear weapons on its
북한이 2016년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를 이뤘다고 주장한 가운데 일정 수준 진전을 이뤘을 것이라는 관측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022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에서 대부분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벤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한 최소형 탄두는 직경이 18인치인 반면에 미국은 6인치 정도의 소형 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며 소형화의 기준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 관련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충족하는 수준에만 이르면 될 것이라며 자신들의 정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탄두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벤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KN-23, KN-24, KN-25 등 북한이 핵무기 운반 목적으로 개발 중이라고 주장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거론하며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탄두가 이런 모든 다른 운반 체계에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 노동신문은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를 방문해 북한이 개발한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시찰했다며 관련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핵탄두 직경은 40에서 50cm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은 당시 화산 31로 명명된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투발 수단 8 정도 제시했는데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과 KN-23 개량형 미사일, KN-24 미사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핵 장착 무인 수중 공격정, 화살 1과 화살 2 순항 미사일,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은 이런 모든 전술 핵무기 투발 수단에 이용 가능한 소형화에 성공했는지 회의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eah, I think it for some tactical systems. I mean, the warhead is going to have a pretty small diameter.
올브라이트 소장은 전반적으로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에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핵무기를 소형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술 무기의 경우 탄두 직경이 매우 작아야 하는데 그 수준에 이르렀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소형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소형화보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더 난제라고 말했습니다. ICBM 플랫폼은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ICBM 재진입체 상단이나 내부에 장착할 탄두를 소형화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탄두가 살아남아 목표물에서 폭발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뉴욕을 공격할 수 있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남과 함경남부 새벽까지, 그리고 평북과 함경남부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26도. 신의주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6도, 최고 24도. 강계 흐리고 가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2도, 낮 최고기온 25도.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최고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기온은 28도. 장진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 낮 최고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원산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7도, 낮 최고기온 29도. 평강 구름 많겠고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4도, 낮 최고기온 25도. 청진 흐리고 가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5도, 낮 최고기온 22도. 선봉 오전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5도, 낮 최고기온 20도. 삼지연 흐리고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 낮 최고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심현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는 우크라이나 카우카댐 파괴가 전 세계 식량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르틴 프리크 WFP 베를린 사무소장은 7일 독일 DPA 통신에 대규모 홍수가 새로 심은 곡물들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이들 곡물에 의존하는 전 세계 3억 4,500만 명의 굶주린 이들의 희망도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남부 드니프로강에 있는 카우카댐이 지난 5일에 파괴되면서 해당 지역 일대에 광범위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농업부는 드니프로강 북쪽 약 1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농업부는 또 우크라이나 남부 경작지들이 내년에 사막으로 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에서 침수 지역에 있던 화학물질과 석유 제품이 얼마나 많이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일 우크라이나 남부 카우카댐 파괴에 따른 피해 복구와 구조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통해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즉각 구조활동에 참여하고 러시아군이 점령한 헤르손 지역 주민들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주민들이 물과 식량, 의료 지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될지 파악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 상황은 절대적으로 재앙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렉산드르 프로쿠딘 헤르손 주지사는 카우카댐 파괴로 헤르손 지역 약 6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물에 잠겼다며 8일 아침 현재 이 지역 평균 홍수 수위는 5.61m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국방장관들이 3자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7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세바스티앙 루코르니 프랑스 국방장관 또 벤 윌리스 영국 국방장관이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79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프랑스 바이웨에서 지난 6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세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굳건한 약속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지속적인 안보 지원 제공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새 장관이 다음 달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우선순위와 이란의 악의적 활동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인도태평양의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군 항공기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대거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7일 트위터를 통해 현지 시각 8일 오전 5시 이후 젠11과 젠16 그리고 훅6 공중급유기인 윈여우 20과 공중조기경보기 등 중국군 항공기 37대가 타이완 남서쪽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항공기 중 일부는 타이완 동남부를 거쳐 서태평양을 가로질러 비행해 공중정찰과 장거리 비행훈련을 실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타이완 공군은 자체 정보감시정찰 체계를 통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을 출동시키고 지상발사 미사일 체계에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중국 국방부는 이번 사안에 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8일 일본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7일에도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파는 박상길 외무성 부상의 담화를 통해 일본이 변화된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걸맞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국적 자세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관계 개선의 출도를 모색하려 한다면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에서 80년대 북한 정권에 의해 납치된 자국민 17명 중 지난 2002년 돌아온 5명을 제외한 12명이 아직 북한에 있다는 입장입니다.